기후회의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미얀마 사태 등 국제인권 문제와 관련해 관여할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늘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의 화상연설에서 자국의 인권을 유린하고 인권을 훼손하면서 경제발전 증진이라는 미명 아래 숨은 이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부 국가들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중국 신장에서 인종학살이 자행되거나 홍콩에서 기본적인 자유가 훼손될 때 보편적인 가치를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버마에서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한다며 이것이 미국이 인권이사회에 관여하면서 우리의 첫 번째 조치로 이 위기를 다룬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우리는 이 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는 인권 침해를 포함해 전 세계 우려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와 니카라과, 쿠바, 이란 등과 같은 곳의 인권 침해에 대해 계속 소리를 높일 것이며 부당하게 구금된 알렉세이 나발리와 러시아 시민들을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할 것을 러시아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다시 관여함에 따라 인권이사회가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살펴볼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해 균형에 맞지 않게 주목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어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보안당국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전 7시 15분경 우즈가 운전하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LA 인근 교회에서 전복됐습니다. 전복된 차량은 크게 파손됐으며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과 구급대원이 장비를 이용해 우즈를 차에서 끄집어낸 뒤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사고 당시 우즈는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 여러 곳이 다쳐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주재단은 성명을 통해 우즈가 수술을 받고 깨어나 회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으며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출동 직후 차량에서 약물이나 알코올 냄새 등과 같은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얀마 군사정부가 임명한 외무장관이 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운남웅두인 미얀마 외무장관이 오늘 태국을 방문해 태국 총리와 외무장관 등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보도합니다. 미얀마 군부가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킨 후 군정이 임명한 장관이 외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얀마 군정과 태국 측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미얀마 군정 외무장관의 태국 방문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이 최근 미얀마 사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현재 태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져 미얀마 군정과 인도네시아 측과의 회동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얀마 외무장관의 태국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미얀마 시위대는 태국 대사관 앞에서 우리의 투표를 존중하라, 우리의 외무장관은 아웅산 수치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어제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 대응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트리도 총리 간 정상회담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 캐나다 파트너십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리도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이 두 정상의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하고 전염병 통제와 공중보건 분야 대응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부분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선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실현을 포함해 파리 기후협정 이행 강화 의지를 확인하고 기후 위기 대응과 자연보호를 위한 행동의 규모와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고 있는 일본에서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발령한 긴급사태제를 추진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됐습니다. 지역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긴급사태 해제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스가 요시대 총리는 오늘 6개 지역에 대해 긴급사태를 조기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 뒤 26일 최종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최초로 민간인들만을 태운 우주선이 우주여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입니다. 민간인 4명을 태우고 우주여행에 나서는 우주선 인스퍼레이션 4.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앞서 우주선 선장으로 미국의 억만장자 청년 기업가 제러드 알장맨치를 선정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난 22일에는 29살의 여성 헤일리 아르세노 씨가 그 두 번째 주인공으로 공개된 화제입니다. 아르세노 씨는 미국의 유명한 어린이 연구병원의 진료 보조 인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골종양을 앓았고요. 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잃었지만 이 티타늄 의족과 함께 늘 도전하고 성취하면서 살아온 용기 있는 여성입니다. 자신처럼 암과 싸우고 있는 어린이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는데 예정대로 우주선이 올려지면 의족과 함께 우주로 나가는 최연소 우주인이 됩니다. 자, 우주선 인스퍼레이션 4호 다음 달 중으로 두 명의 우주인을 더 발표합니다. 몇 달간 무중력 조건에서의 우주선 작동법과 또 응급 상황을 대비하는 훈련을 받은 후에 10월 중으로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주로 출발하고요. 며칠간 지구 궤도를 돌다가 귀환하는 그 역사적인 민간 우주 여행의 길을 열어갈 예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소식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그램 여성 언론인 대담에서는 USA Today에서 주식 시장을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제시카 맨튼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2월 25일 목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북부 지역은 오후에 맑아집니다. 아침 최저 장진과 해산이 영하 14도로 가장 낮겠고 장전도 영하 1도에서 시작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전이 영하 2도까지 오르고 황해도 해주는 영상 11도입니다. 동해상 오전에는 구름 많고 먼바다는 한때 비나 눈 내리는 곳도 있지만 오후에 맑아집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m, 서해는 0.5m로 잔잔하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입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5도에서 시작되고 낮에는 영상 7도까지 오르고 신의주는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입니다. 개성 영하 3도에서 영하 8도, 원산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청진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도입니다. 그리고 해산은 영하 14도에서 시작돼서 영상 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 호랑이가 효요하는 소리입니다. 케이티 페리의 로얼 뒤에 오늘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쥐스팽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양자 정상회담이었는데요. 두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홍콩의 선거제도 개편을 지지하고 나섰다는 소식, 위구르 인권단체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후원하지 말라고 기업계에 촉구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지구촌 첫 소식은 미국과 캐나다의 정상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쥐스팽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주 정상회담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여러 나라의 정상들과 통화는 했는데 이렇게 양자 정상회담을 한 건 트리도 총리가 처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각별한 우호관계를 강조했는데요. 캐나다보다 더 가까운 친구는 없다면서 그래서 대통령으로서의 첫 통화도 캐나다였고 첫 양자 회담도 캐나다라면서 두 나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특히 부각했습니다.
네, 그렇죠. 미국의 그 역대 대통령들도 대개 취임하면은 첫 번째 가는 방문국으로 캐나다를 선택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1980년대 집권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 등 이웃 나라들을 첫 방문국으로 선택했고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들을 첫 방문지로 선택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리도 총리하고 이미 친분이 있죠?
네, 두 사람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에 종종 만난 적도 있고요. 이날도 바이든 대통령을 조라고 부르면서 트리도 총리가 친근함을 나타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의 리더십이 매우 그리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에 트리도 총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좀 사이가 꽤 불편했었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트리도 총리를 매우 부정직하고 허약하다 이렇게 비난한 적도 있습니다. 두 나라는 특히 관세 문제로 갈등을 겪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캐나다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서 두 정상이 설전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었죠?
네, 당시 트리도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관세를 매기는 근거로 어떻게 국가 안보를 제시할 수 있느냐 항의했는데요. 그러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872년의 전쟁을 언급하면서 당신들이 백악관에 불을 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당시 캐나다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전쟁은 미국과 영국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실제로 대서양을 건너와서 백악관을 방어한 건 영국 군인들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바이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에 이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연결하는 키스톤 엑스웨어 송유관 건설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업은 8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원유 수송 사업으로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허가했던 건데요.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 또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반대해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캐나다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를 원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사업 취소 결정 후에 이는 두 나라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중동 산유국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에 또 미국산 물품 구매를 장려하는 이른바 바이 아메리카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이 역시 캐나다 산업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정상회담에서 다뤄졌습니까?
정상회담 후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리도 총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두 정상 모두 이 키스톤 사업 얘기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리도 총리는 캐나다의 에너지 분야 노동자들이 국내 그리고 국경 넘어까지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더 좋은 협력 관계로 나아갈 거라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네, 미국과의 캐나다 정상의 회담 어떤 얘기들이 또 나왔습니까?
네, 오는 2050년까지 두 나라가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위해서 각별의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트리드 총리는 또 바이든 대통령과 코로나 대응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미시간주에서 생산하고 있는 이 파이자사의 백신을 더 구매할 수 있길 바란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사는 지금 당장 미국인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 캐나다하고 중국과도 관계가 매우 얽혀 있는데 혹시 정상통화 회담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네, 중국의 멍완저우 화의사 최고 재무책임자가 지금 캐나다에서 미국의 대일한 제재 위반 등의 혐의로 신병 인도 재판을 받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은 캐나다인 두 명을 간첩 혐의로 구금하고 있는데요. 트리드 총리는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홍콩입니다. 홍콩 행정수반이 홍콩의 선거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캐리랑 홍콩 행정수반이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의 선거제도 개편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람 장관은 일국 양제가 시행될 수 없고 더 훼손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 중앙정부의 우려를 이해할 수 있다면서 이제는 조처할 때가 된 게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람 장관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네, 전날에 중국 국무원 산하 홍콩 마카오 사무판공실에 샤 바오룽 주임이 홍콩의 선거제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홍콩의 선거제는 단순히 다른 나라를 따른다든지 복제해서는 안 된다면서 홍콩은 애국자들에 의해서만 통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샤 바오룽 주임의 이 발언에 이어서 람 장관도 이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중국이 홍콩의 선거제도를 바꾸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홍콩의 선거제도를 좀 알아야 이해가 되겠는데요.
네, 다른 나라 국회격인 입법회 의원들을 선출하는 이 총선거가 있고요. 또 지역구의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의 행정수반인 행정장관은 간접선거로 뽑고 있습니다.
네, 그럼 홍콩 행정장관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네, 5년인데요. 지난 2017년에 선출된 람 장관의 경우는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람 장관은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는 홍콩의 민주화 진영이 대거 성과를 거두고 있죠?
네, 지난 2019년 그후의 선거에서 전체 479석 가운데 452석을 놓고 겨뤘었는데요. 범민주 진영이 390석 가까이 차지하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범민주 진영은 이 여세를 몰아서 지난해로 예정됐던 입법회 선거에서도 승리를 기대했었는데요. 하지만 홍콩 당국이 신종 코로나 확산 이후로 1년 연기해서 올해 9월에 치를 예정입니다.
네, 지금 홍콩 입법회에는 그 민주 진영 의원들이 얼마나 진출해 있습니까?
네, 지난해 민주 진영 의원들이 전원 사퇴해서 지금 한 명도 없고요. 모두 친중파 의원들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상무위원회는 지난해 11월에 엘빈 용, 데니스 곡 등 홍콩의 대표적인 범민주진영 의원들의 의원직 자격을 박탈했는데요. 이에 항의해서 다른 민주진영 의원들도 모두 동반 사퇴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전인대 전체 회의가 다음 달에 열리죠?
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죠. 전인대 전체 회의가 다음 달에 개최됩니다. 지난해 중국은 이 신종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례적으로 5월에 이를 치렀는데요. 올해는 예년과 다름없이 3월에 열립니다. 이 홍콩 선거 제도 개편에 관한 초안이 이때 상정될 걸로 보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자, 위구르 인권단체들이 기업계에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후원을 중단해달라 이렇게 촉구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세계 위구르 의회에 이 위구르 인권단체들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후원하기로 한 기업들에게 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계 위구르 의회는 위구르 망명자들 단체입니다.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1년 정도 남았습니까?
네, 내년 2월 4일부터 20일까지 열립니다.
예, 이미 세계 여러 기업들이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식음료 업체인 코카콜라를 비롯해서 반도체 회사인 인텔, 또 온라인 숙박 공유업체인 에어비앤비, 금융업체인 알리언스, 또 한국의 삼성전자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대거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이 올림픽을 후원하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은 광고 효과 때문이죠?
네, 올림픽을 후원함으로써 이 회사 이미지도 개선하고요. 회사를 널리 알리겠다는 목적입니다.
네, 하지만 위구르 인권단체들이 이 기업들에게 베이징 올림픽 후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바로 중국 내 위구르족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일 테고요.
네, 그렇습니다. 위구르 인권단체들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학살 게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베이징 올림픽 후원을 거부하고 대신에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세상에 널리 알리라고 기업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위구르 의회의 딜사 라시 대변인은 BOA에 오직 올림픽 거부만이 중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거라면서 국제사회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에 엄격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위구르족 하면은 그 서북부 신장 자치구에 주로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고 무슬림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연합 유엔 등은 이 중국이 이들 위구르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올림픽 후원 중단 요구에 기업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네, BOA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코카콜라 등 몇몇 회사에 논평을 요청했는데요. 대부분은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인 알리앙스는 우리는 어떤 형태의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도 광고 효과를 위해서 2021년부터 2028년까지 올림픽을 후원하기로 한 계약은 유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인권단체들이 또 베이징 동계올림픽 거부하라고 국제사회 촉구를 했었는데요.
네, 180개 인권단체가 최근 서한을 냈는데요.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 위구르, 내몽골, 티베트, 그리고 홍콩 인권 상황을 지적하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거부를 촉구했습니다.
네, 이런 움직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도 보죠.
네, 일부 단체가 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올림픽 준비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뉴스 브리핑에서 이런 움직임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고 성공도 못할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이 위구르족 인권 탄압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 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지난달 6일 발생한 연방의사당 습격 사건이 정보 부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당시 경비 책임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밖에 관련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가 상원 인준을 통과했고요. 미국 유학생의 절반이 중국과 인도 출신이라는 이야기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의사의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연방의사당 습격 사건에 관한 청문회가 열렸네요.
네, 연방의사당 난입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상원의 합동청문회가 23일 진행됐습니다. 전직 의회 경찰국장을 비롯해 이 당시 의사당 경비를 책임지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정보 부재 때문에 의사당 경비에 실패했던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네. 자, 연방 의사당 습격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보죠.
네, 지난달 6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서 대선 결과 인정을 방해했던 사건을 가리킵니다. 회의 중이던 의원들이 대피한 가운데 5명이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됐었습니다. 사건 직전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집회에 나와서 지지자들을 독려했었는데요.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 퇴임 후에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했지만 최종 기각됐습니다.
네, 자 23일 청문회에 증인으로 누가 나왔습니까?
예, 스티븐 선드 전 의회 경찰국장, 폴 어빙 전 하원 경비조장, 마이클 스탠저 전 상원 경비조장 등입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사건 책임을 지고 사임한 상태인데요. 선드 전 경찰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건지 어떠한 정보도 사전에 받은 바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대규모 시위나 폭력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을 계획했었다고 선드 전 국장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한 일은 그런 수준을 넘어선 군사행동 형태의 잘 조직된 공격과 폭력적인 의사당 난입이었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한 시위 정도는 대응 준비를 했었지만 군사행동 수준의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정보는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전에 군사행동 수준의 사태를 예측한 정보가 있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사건 전날인 5일 극단주의자들이 의사당 공격을 추진하고 있다는 연방수사국 FBI 문건이 나왔었는데요. 이 썬드 전 의회 경찰국장은 이런 정보를 전달받지를 못했다고 이날 청문회에서 진술했습니다. 이 썬드 전 국장은 초유의 의사당 습격 사태가 대응 계획 실패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고 정보가 적절하게 공유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네. 썬드 전 의회 경찰국장 말고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같은 취지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의회 경찰국을 책임지고 있는 로버트 콘티 국장 직무 대행도 이런 증언을 뒷받침했는데요. 의사당에 대한 내란 같은 폭력 활동 정보라면 전화 한 통이라도 왔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이날 진술했습니다.
네. 자, 경비 책임자들이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책임 회피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FBI 문건이 사건 전날에 분명히 의회 경찰국에 이메일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청문회 당일 저녁에 보도했는데요. 경찰국 관계자가 별도로 문서로 전달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의회 보안에 관한 의문이 깊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네. 자, 의사당 습격 사건에 관한 진상 규명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의회뿐만 아니라 법무 당국에서도 사건 조사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 지명자는 이 취임 후에 1호 업무 지시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확대를 다루겠다고 전날 인준청문회에서 밝혔고요.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9.11 테러 조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구를 출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 인준안이 상원을 통과했네요.
네. 23일 상원 본회의에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대사 인준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78표, 반대 20표로 가결됐습니다. 이 토머스 그린필드 신임 대사는 흑인 여성인데요. 국무부에서 35년 동안 근무한 직업 외교관입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아프리카 담당 차관보직을 사임했었습니다.
네, 앞서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큰 문제가 없었나 봅니다.
네, 정책적 관점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공화당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시각이 좀 모호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과거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칭송했었고요. 아프리카 내의 중국의 역할에 대해 우호적인 연설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은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중국은 미국과 전략적 적대관계에 있다고 청문회에서 질문을 했고요. 아울러 중국의 권위주의적 의제가 유엔의 가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토머스 그린필드 신임 대사 인준에 관해서 자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우선 민주당과 외교가 주변에서는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준은 미국이 국제 외교에 복귀했다는 메시지다라고 민주당 소속인 캐런 베스 하원 아프리카 국제보건인권소위원장이 이날 말했는데요. 또 유엔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단체인 유엔 재단 측도 미국과 세계의 아주 중요한 시점에 필요한 지도력을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직 인준 상황도 짚어볼까요?
네. 톰 빌셋 농무장관도 이날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찬성 92표 대 반대 7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농무장관을 한 차례 지낸 경험과 함께 아이오와 주지사를 역임한 경력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주요 직책 청문회가 이날 한꺼번에 상원에서 상임위별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어떤 직책의 청문회가 23일 열렸는지 하나씩 살펴보죠.
네, 대팔랜드 내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상원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키스톤 XL 송유관 사업 등이 현안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 당일이었죠. 행정명령으로 중단시켰던 사업입니다. 할랜드 내무장관 지명자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에 적절한 균형을 잡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 배출 저감과 청정 에너지 위주로 가는 정책 방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바뀔 일은 아니라고 청문회에서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무행정에서는 어떤 급격한 정책 변화는 없을 거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한랜드 지명자가 이 송유관 건설이나 가스 채굴 등을 너무 급진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한랜드 지명자는 무리한 방향 전환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화석연료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개발 사업도 필요한 만큼 수행해 나가야 할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내무장관 지명자에 의해서 다른 청문회도 볼까요?
네. 하비에르 베세라, 이 보건후생장관 지명자 청문회가 상원 보건위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를 앞두고 베세라 지명자의 전문성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는데요. 이 베세라 지명자는 법률가 출신입니다. 연방하원의원과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지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베세라 지명자는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이 오바마 케어 관련 법규에 깊이 관여했던 경험 등을 강조했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의 보건정책 최우선 과제인 코로나 백신 접종 사업에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준비가 잘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밖에 진행된 행정부 고위직 청문회 어떤 겁니까?
네, 윌리 아디모 재무부 부장관 지명자 청문회도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인준을 통과하면 제닛 옐런 장관에 이어서 재무부의 2인자가 되는데요. 앞으로 대외관계에서 중국의 강경한 태도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국제금융시장에서 공정한 경기장을 만들길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아디모 지명자는 이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이 찾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인데요. 그 많은 유학생 가운데 절반이 단 두 개의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 그리고 인도 출신 유학생이 미국 전체 유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해외 유학생이 급격하게 줄기 이전에 이 중국인이 미국 내 외국 학생의 34% 그리고 인도 출신이 18%를 각각 차지했다고 비영리 교육단체인 국제교육협회 IIE가 분석했습니다.
네, 34%, 18%. 이 숫자로 하면은 몇 명이 되는 겁니까?
네, 현재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은 107만 명이 넘는 걸로 집계되는데요. 이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의 수는 37만 2천 명을 차지했고요. 인도 출신은 19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한국 출신이 잇고 있는데요. 한국인 유학생은 약 5만 명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였습니다.
네, 정말 인도하고 중국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데 늘 이랬습니까? 이런 경향이었습니까?
2000년대 들어서부터 이런 경향이 생겼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는 중국 여학생이 약 6만 명, 그리고 인도 출신 학생은 5만 5천 명이었고요. 그 뒤를 일본과 한국 출신이 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출신국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2010년에 중국 유학생의 숫자가 15만 8천 명으로 급증을 했고요. 인도 출신도 10만 4천 명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당시에는 한국 출신 학생이 7만 3천 명으로 3위를 기록했었지만 이때부터 중국과 인도, 그 밖의 국가들 사이에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중국과 인도 유학생들 숫자가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이들 학생의 비율이 큰 이유는 인구학적, 지정학적, 그리고 경제적인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이 국제교육자협회의 레이첼 뱅크스 선임연구원이 BOE에 밝혔습니다. 우선 이 경제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요. 해외 유학생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비를 비롯한 이 공부하는 데 드는 돈이 적잖이 투입이 되는데요. 하지만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 때문에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국가의 출신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외국 유학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의 과라브 칸나 조 교수는 이 중국의 제조업 성장은 중국인의 임금 상승을 가져왔다면서 이를 통해서 중국인들이 미국의 자녀들을 유학시킬 수 있는 여력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등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중국 인류대학을 가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해외 유학을 가려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라고 칸나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들 유학생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쓴 돈이 410억 달러에 달합니다. 유학생들은 주로 미국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주와 동부에 있는 뉴욕주, 그리고 매사추세츠, 또 중서부에 있는 일리노이와 미시간주, 또 남부에 있는 텍사스주, 또 수도인 워싱턴 DC 인근으로 몰리는 실정인데요. 전공 분야도 STEM이라고 불리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그리고 의학 분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전공 분야가 이렇게 한쪽으로 집중되는 이유는요?
네, 이 STEM과 의학 분야에서 미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의 또 기초 관련 직장들이 미국 내에서 얻은 학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학생들이 몰리고 있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네, 자, 이런 이유 말고도 중국하고 인도 유학생들이 미국을 찾는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네,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미국에서 유학을 선택한다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30여 년 동안 국무부에 몸담았던 윌리엄 러 전 대사는 해외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민주주의를 비롯한 이른바 소프트 파워를 체득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나 인도 학생들이 이렇게 국제 유학생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데 대한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중국 출신 유학생을 많이 받아들인 데 대한 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유학생들이 미국의 기술과 의료 정보 등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이른바 산업 스파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우려인데요. 지난해 6월 미 연방 상원은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 이 지식재산권을 빼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유학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미국혁신보호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입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자, 배널스의 Someone to You, 너에게 의미 있는 사람 듣고요. 다음 순서 이어갑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게임스탑 사태가 최근 화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지난 18일 하원에서 청문회까지 열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 전문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경제 전문 월스트리트 저널을 거쳐 종합일간지 USA Today에서 주식시장을 보도하는 제시카 멘튼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I'm Jessica Minton. I'm a personal finance and financial markets reporter at USA Today.
저는 제시카 멘튼입니다. USA Today에서 일하는 개인재정 주식시장 전문기자입니다. 이전에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같은 분야를 담당했습니다. 개인재정이란 건 쉽게 말해 개인의 돈 관리를 다루는 이야기예요. 소득을 어떻게 하면 더 늘릴 수 있을지,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지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잖아요. 주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투자와 시장에 관련된 뉴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게 제 임무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게임스탑 사태가 큰 뉴스였잖아요. 게임을 판매하는 이 회사의 주가가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면서 주목받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Absolutely. So what happened with GameStop was really sort of this phenomenon that took the stock market by storm.
그럼요. 기본적으로 사태는 이렇습니다. 레딧이라는 온라인 대화방에서 진행한 논의를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GameStop의 주가를 한껏 들었다 놓은 거예요. 그 사이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어서 각종 매체에 관심을 모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레딧에 있는 당사자들을 인터뷰했어요. 왜 이런 일을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거대한 헤지펀드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요.
헤지펀드는 대개 큰 회사나 기관이 투자금을 모아서 운영하죠.
We're thinking that these hedge funds in particular that were shorting the stock basically betting that its company its stock price would fall.
맞습니다. 헤지펀드가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 중에 공매도라는 게 있는데요.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상으로 매도 주문을 내고 정해진 결제일까지 해당 주식을 구매해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값이 떨어지는 주식에 이 방법을 쓰면 차익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헤지펀드사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게임스탑 주식을 공매도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레딧에 모인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탑 주식을 한꺼번에 사들였어요. 결국 값이 크게 올랐고 헤지펀드에 타격을 입힌 겁니다. 이런 활동이 과연 정상적인 투자 행위인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특정 종목 가격을 움직이는 주가 조작으로 봐야 하는가는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한 가지 의미를 짚어보자면 기업과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던 미국 증권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힘을 확인한 점이에요.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주목받은 이 사건을 계기로 주식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크게 늘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경제관념을 교육하기 위해 주식거래 계좌를 열어줬다는 학부모들도 있고요. 초보자가 투자에 나서기에 좋은 시점인가요?
It is a good time if you're a beginner and you haven't gotten in and you really, especially the longer you're in the market, the more potential you have to make money and really build wealth over the long haul.
네, 지금이 초보 투자에 좋은 시점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펀더멘탈이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다져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초보자가 손해를 볼 리스크가 작다고 대다수 전문가가 동의합니다. 시작하면 길게 볼수록 수익이 높아질 시점이에요. 그래서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주식시장을 경험하면서 재정 관리에도 성공할 만합니다. 특히 첨단 산업에 관련된 기술 기업의 주식이 각광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에 돈을 밀어넣고 은퇴 이후를 대비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일은 뭔가요?
I'd say it was always a goal of mine to have my byline on a front page of a major newspaper. And I'd say the best moment.
신문 기자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 텐데 일면에 제 바일라인이 나갈 때 언제나 기쁘고 흥분돼요. 일면 기사는 매우 중요한 기사이거나 다른 매체에서 다루지 않는 기사거든요. 그 기사를 제가 썼다는 건 그만큼 일을 잘했다는 의미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일할 때 처음 일면 기사를 썼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 매체잖아요. 그 신문을 액자로 만들어서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일의 전국 신문인 USA Today로 온 뒤 처음 일면 머리 기사를 썼던 날도 기억에 남아요.
일면에 나갔던 기사 중에 가장 아끼는 건 뭡니까?
Specifically because of since we're in the pandemic right now, I've done a number of stories that have really took a closer look at the have.
경제적 양극화를 조명했던 기사입니다. 지금 우리 미국인들이 팬데믹의 한가운데 살면서 집안마다 경제적 사정이 크게 달라지는 걸 자세히 들여다보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사태를 헤쳐나간 뒤 전반적으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균형을 해소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미국 경제는 소비 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결국 가계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가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One portion of the U.S. where people have been fortunate, they're still working, but they might be at home and they have stimulus checks and they're either starting to invest or trying to figure out what do we do with this extra money. But then you have another part.
어떤 가정은 집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일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늘어요. 무슨 말이냐면 봉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가운데 교통비, 차량 관리비, 보험료, 외식비 지출이 줄어듭니다. 재택근무를 하니까요. 여기에 더해 정부에서 주는 코로나 피해 보전 현금을 두 차례나 받았어요. 이걸 주식 등에 투자해서 돈을 불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가정은 원격 근무가 불가능한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소득이 줄거나 아예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지원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많고요. 빈곤이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팬데믹 이후 돈을 번 사람들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각각 인터뷰해서 기사에 담았어요. 그랬더니 독자들께서 적극적인 공감과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여성이라서 겪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In general, it's a tough industry to crack for many. I think in particular as a woman and then also doing business news.
일반적으로 언론계는 여성이 버티기에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제가 다루는 개인 재정과 투자 분야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집안의 경제권을 전적으로 남성이 쥐고 있었던 오랜 관습 때문이죠. 말하자면 여자가 투자를 논하고 돈 관리에 관해 이야기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 주식시장을 취재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금융계 관계자들이 잘 안 만나주려고 했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여성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제 언론 자유 얘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I would say a 10 just given that the First Amendment has freedom of the press there. But in general,
10점 주겠습니다. 우리에겐 수정 헌법 1조가 있으니까요. 나라법 가운데 최상위 규정인 헌법으로 언론 자유의 원칙에 분명하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 자유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여론 지형이 너무나 극단적으로 갈리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극단의 여론에 홍받는 매체들은 힘을 얻는 반면 중도적이고 균형을 추구하는 매체들은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So when it does come to press freedom, one region actually stands out. They really continue to be one of the leaders in the world. And in some parts of Western
서방 세계의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자유나 양성평등이 부족한 나라들이 아직도 많은데 그런 곳들에서 자생적인 개혁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체제 탓도 있고 전통이나 관습 탓도 있죠. 따라서 언론 자유와 양성 평등을 포함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을 전파하는 노력을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 지도자들이 지속해 줘야 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 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제시카 멘튼 USA Today 주식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하이 everyone. My name is Evelyn and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05년 영화 윌 스미스, 에바 멘데스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미스터 히치, 당신을 위한 데이트 코치 통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연애가 어렵다면 이 남자에게 연락하세요. 알렉스 히첸스, 일명 히치가 불리는 그는 연애의 초보인 고객들을 상대로 연애 코칭을 해줍니다. 어느 날 바에서 유명인 스캔들 담당 기자 사라를 만나고 데이트 컨설팅이 직업인 만큼 자신감을 갖고 그녀에게 다가가지만 웬걸 오히려 그녀와 만날수록 데이트에 서투른 모습을 보이는 자신을 발견하는데요. 알렉스와 사라가 바에서 만나기 직전의 장면 대화 함께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Out of thin air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You look a lot like my next girlfriend.
What's your name?
They call me Chip.
Ah, you can't get him to stop?
That was funny.
Listen, Chip, I understand the courage it takes to walk across the room and try to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 So don't take the following personal.
You have fantastic eyes.
Thanks. Try to listen.
I understand the courage it takes to walk across the room and try to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 Out of thin air, 오늘의 표현입니다. Out of thin air 하면 난데없이 혹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즉 무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Out of thin air means from nowhere or from nothing. Out of thin air. 그래서 사라가 말한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는 서로 모르는 상태, 아무 사이도 아닌 상태에서, 즉 난데없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말하죠. She showed up out of thin air. 난데없이 그녀가 나타났어. She showed up out of thin air. The magician pulled a rose out of thin air. 마술사는 난데없이 어디선가 갑자기 장미 한 송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사라와의 연애도 쉽지 않지만 히치는 자기 일도 고객에 따라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는데요. 그의 새로운 클라이언트는 엘버트. 뉴욕 사교계에서 유명한 상속녀 알레그라와의 연애를 꿈꾸는 그는 연애의 서툴러도 너무 서투릅니다. 하지만 그가 좋은 남자라는 걸 꿰뚫어본 히치는 그를 전적으로 도와주지만 사라는 엘버트와 히치의 관계를 오해하기만 하고 평생 남의 연애만 도와주던 히치는 과연 꼴대로 꼬인 자기의 연애의 문제점들을 풀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Out of thin air Try to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look a lot like my next girlfriend.
What's your name?
They call me Chip.
Ah, you can't get him to stop?
That was funny.
Listen, Chip, I understand the courage it takes to walk across the room and try to generate a relationship out of thin air, so don't take the following personally.
You have fantastic eyes.
Thanks. Try to listen.
Out of thin air. Out of thin air.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nks for joining me on today's Cinema English.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볼을 맞대고 춤추는 이 순간이 천국이라고 노래하는 Chick to Chick. 재즈 가수 제인 몬하이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eaven, I'm in heaven And my heart beats so that I can hardly speak And I seem to find the happiness I seek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Heaven, I'm in heaven street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Oh, I love to climb a mountain, aim to reach the highest peak, but it wouldn't thrill me half as much as dancing cheek to cheek. Oh, I love to go out fishing in a river or a creek, but it wouldn't thrill me half as much as dancing cheek to cheek. Dance with me, I want my arms about you, the charms about you will carry me through to heaven. I'm in heaven, in my heartbeat so that I can hardly speak, and I seem to find the happiness I seek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cheek to cheek, to cheek to cheek. When we're out together dancing cheek to cheek, cheek to cheek.